오늘은 모든 아버지들이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오늘 같은 아버지 날이나 어머니 날에 자녀들이 선물을 하면 부모님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떤 선물을 드리면 제일 기뻐할까? 저도 평소에 마음에 두고 눈여겨왔던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저께 우리 큰애가 어찌 알고 그거를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선물로 받게 되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이 어머니날 되기 전에 어떤 기관이 조사를 했답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선물을 받으면 제일 좋아할까? 1등, 2등은 아니지만은 조사해 보았더니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고 하면은, 한국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한날에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축하드리고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저 1년에 한 번이면 되는데, 이 미국은 왜 그런지 어머니날과 아버지날 따로 있어서 자녀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어버이들은 그럴 겁니다. 뭐 선물의 크기나 이 값어치보다 아마 자녀들이 참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이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아마 우리 어버이들에게는 가장 큰 자녀들로부터 받는 선물이 될 겁니다. 이게 제 생각에도 그렇지만은 1등, 2등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그것이 1, 2등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부모님들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하면은 바로 자녀들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또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때 이상한 행복의 조건이 하나 뉴스로 소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983년이니까 아마 지금부터 한 25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노년기에 사람들이 죽어서도 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것이 참 보기에 안타깝다, 뭐 이런 그 보도가 나갔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돌아가신 분을 매장하지 못하고 화장하는 경우들이 한국에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에 있는 분들이 살아생전에 자기 매장지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은 자기도 앞으로 때가 되면 화장될 것을 생각하고 우울해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20%에 육박하는 한국의 화장, 이 장례식을 소개하면서 그런 뉴스가 나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지금의 한국의 장례 문화는 어느 정도로 바뀌었나 자료를 찾아보았더니만은, 재작년도 2016년도 자료가 나왔는데, 2016년도의 자료에는 화장이 81%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매장이 20%가 안 된다는 얘기죠. 25년 전만 하더라도 매장이 80%가 넘었고 화장이 20%도 채 되지를 않은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거꾸로 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가 넘게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불행한 겁니까? 매장 당하면 행복하고 화장하면은 불행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지. 이건 행복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가고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논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성도들이 행복해야 하는 기준을 말할 때에 이런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날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이나 또 복음 전파가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들 속에는 자신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저 출세하고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행복해야 되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또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행복을 가름하고 있거나 또 목표하고 있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대표적인 타자, 여러분 라파엘 팔메이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안타를 3,000개 때렸고요. 동시에 홈런을 500개나 날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갖췄던 사람,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기록상 네 번째로 성취한 아주 놀라운 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하고 가히 성공적인 야구 선수로서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혼혈을 기울여서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 이거 평가할 때에 이 라파엘 팔메이로 선수는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탈락을 하면은 그 다음에 재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영원히 탈락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수 시절에 금지된 약물을 사용을 하고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을 흡입했다고 하는 그런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는 완전히 선수로서 혹은 이 은퇴한 선수로서 영구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라파엘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당대의 최고 선수였던 베리 본즈나 로즈 크레멘트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금지된 약물 때문에 지금은 은퇴 선수나 무슨 명예로운 선수 그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릴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만 그렇습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요즘의 배우들, 가수들, 탤런트들 중에서도 보면은 소위 마약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헐리우드는 그 옛날부터 그렇다고 하지만은 한국에는 좀 덜하다 싶었는데 실명을 밝히면은 YK 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에 소속된 가수들이나 배우들은 아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이생폭망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 이생폭망이 뭔가, 이 사자수, 그 한문 그걸, 그게 뭔가 하고 좀 찾아보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이생폭망이라고 하는 말이 이번 생에는 폭삭 망했다. 이 뭐 만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대충 살다가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면은 열심히 한번 살아볼 거이다. 자기가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위 좌절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이생폭망을 말하는 그 젊은이들, 이 중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어떤 사람이 분석해 봤더니만은 아주 지극히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그리고 거칠고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서는 자기가 행복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성공할 가능성마저 없으니까 막 사는 거죠. 마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운동선수나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마약을 그 흡입하듯이 주변에 있는 그 쾌락적인 그 요소를 찾아서 흡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심리상담가로 유명한 스카펙 박사라고 하는 분이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그가 지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도 전문가가 있는데 인생이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인생의 전문가고 인생의 전문가로 살아갈 때라야만이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통찰력이나 깨달음이나 성장은 고사하고 환경을 통해서 자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 그럴 때 그 통찰과 깨달음은 더더욱이 주어지지를 않는다. 이렇게 완전 통찰과 어느 일정 수준의 깨달음을 갖게 될 때에 이것을 영적 성장 혹은 아름다운 깨달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이 즐겁고 또한 겸손하게 행복하게 맞아들일 수가 있다. 이 스카펙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 간추려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결국 행복을 쫓아가다가 행복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소위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면이 아름다워지면 그 사람 성숙해 가지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성숙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날로 이 속사람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중에 보게 되면은 나이가 이렇게 점점 잡숴가시면서도 더더욱이 아름다워져가는 이러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백발의 멜루관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다.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말은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곧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처음으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야 너 크리스천이니? 그러면은 나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지금은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서에서는 딱 세 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사도행전에 두 번 나오고요, 베드로전서에도 한 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 믿는 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은 저는 뭐 아직 제자 수준은 아니고요, 그저 제자 훈련도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저는 그냥 I'm Christian, 뭐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제자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보편적인 말이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한 성도들,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 정도에만 붙이는 아주 높은 수준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만큼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패잔병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하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스데반 사건을 비롯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 적대자가 등장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급격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잘 나갈 때에는 그 교인 수가 1만 5천 명이 육박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몇 변의 이 핍박을 겪으면서 100명도 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는 남은 사람들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 가운데 이 99%나 되는 대다수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무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 됐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99%의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다마색을 비롯해서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안디옥 이런 바로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이란 지방에도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다가 로마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쫓겨난 이 도망자들이, 이 패잔병들이 도피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박해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할 때에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들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으로 도피한 성도들은, 소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볼 때에 개처럼 여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도 개처럼 여긴다고 그러면은 그건 안 좋은 말이지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개처럼 여긴다고 하는 말은 아주 철저한 인종차별을 하고 무시하고, 우리 한국말보다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나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뜻이니까,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은 전도의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지방으로 피신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 성도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이라도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스 사람에게도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보다 훨씬 아주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교인들이었다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관계성 속의 개방성입니다. 우리가 나쁜 관계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 마음 속에 사람들의 무게를 달고 차별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그렇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뭐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제해야 될 그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배척해버리고,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내가 배척하지 않고 맞이해야 되겠다, 마음속에서 우리들이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에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다섯 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지도자가 이른바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나바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소개되는 지도자였지만은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고 교인들을 잘 양육한 지도자,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 훈련을 했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지 늘 경청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훌륭한 지도자 두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파생할 때에 그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두 사람, 바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발해서 안수해서 파송을 해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지도자를 자기 교회에서만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참 그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참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은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건강해서 그러는지 가장 훌륭한 두 사람을 선발을 해서 다른 지역에 자기들이 개척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선교하려고 하는 이방 지역에다가 이 훌륭한 교역자 두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크리스티아니우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놀리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릴 때예요. 지금도 종종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예수 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이라고 그러면 그 전문가, 또 뭘 파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비하하는 말처럼 들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들이 예수쟁이, 예수쟁이 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저런 사람, 저 사람이 아주 진짜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예수님 누군지 알 것 같아. 진짜 예수장이야. 처음에는 가짜배기 예수장이를 불렀지만은 나중에는 진짜 예수장이야.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천. 풀어본다면 이 사람은 작은 예수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꼭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완전히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남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남이 저 사람을 향하여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요즘 우리가 그런 말 하죠. Are you Christian? Yes, I'm Christian.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너 믿음 좋아? 나 믿음 좋지. 너 잘생겼어? 아, 그럼 잘생겼지. 나보다도 잘생긴 사람 없어. 너 최고야? 그럼 내가 최고지.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닮아서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야, 이 저 사람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님과 똑같아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표현을 빌려가지고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네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용한 이 심장이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 스프랑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심장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창자 내지는 내장 이쪽에 가깝습니다. 심장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말에도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아주 애 끊는 심정으로, 뭐 이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애 끓는 심정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 끓는 심정이 아니라 애 끊는, 끊어낸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자를 끊는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너무 기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내가 너희들을 섬기며 살아간다. 바울은 이렇게 짧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한마디로 심장을 내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심장을 남들에게 내어주어요. 안디옥 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말씀 사역을 잘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해서 선교지에 있는 다른 교회도 잘 돼야 하니까 제일 앞선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 참 믿음 좋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티아니우스, 저들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심장을 내어주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어떤 뜻일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슴 떨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뭐 그런 말이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한국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알려진 가수 중에 스위스에 가가지고 공학 박사를 따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한국에서 알아주는 대학에서 교수를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기타를 하나 메고 가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 루시드 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로 이 조윤석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그런데 그 가수에게 당신 그렇게 좋은 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스위스까지 가서 그렇게 남들이 받기 어렵다고 하는 공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그 사람이 당신이 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가수하고 있느냐 그래 물었더니 이 가수가 다소곳이 웃으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요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면 가슴이 떨립니다. 다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떨려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가슴이 떨려서 다른 것들은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해줄 때에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들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 명심보감 효행 편에 보면은 이런 귀절이 나오더라고요. 부의 생아, 모의 육아. 처음에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풀이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부의 생아,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모의 육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셨다. 아버지가 날 낳고 어머니가 날 길러. 그런데 이 말을 풀이해 주기를 이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하고 낳고 기르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부모의 심정을 여기에 묘사한 글이다. 이렇게 그 아래에 풀이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어느 날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제가 손뼉을 탁 하니 치면서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됐어요. 부의 생, 생할 때 날 생자 쓰지 않았습니까? 모의 육, 기를 육, 낳고 기른다. 생, 육. 이 둘 합치니까 생육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내가 이 땅에 생육할 수 있도록 길러주셨구나. 그런데 이 단어가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시편에서도 내가 널 낳았노니, 내가 널 낳았노니.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향해서 생육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 부모 대신 주님의 음성임을 나중에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또한 남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영적으로 부모 되신 것처럼 부모를 잃어버렸거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하여 부모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용어들을 다 바꾸었어요. 우리가 이 형제 자매라고 이 남자 여자 호칭을 이 처음 시작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독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주변의 어린 남자들, 어린 여자들을 보면은 전부가 다 딸들이요, 아들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 너는 나와 형제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동년배들에게는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품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아가지도 못하고 입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입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탁소에 갓 들어온 신입 옷걸이가 헌 옷걸이한테 말을 했답니다. 우하지요. 야, 넌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신입 옷걸이가 말을 했답니다. 왜? 왜 내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너는 강조하는 거야? 너 말이야, 잠깐 입혀진 옷이 내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그 옷걸이들처럼 되지 말라는 말이야. 내가 수많은 옷걸이들을 봤는데 별것도 아니면서 잠시 걸쳐진 그 옷, 화려한 옷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서 다른 옷걸이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옷걸이를 다 망했어. 넌 그런 옷걸이가 되지 마. 다른 말로는 너는 옷걸이일 뿐이야. 결국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업적들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일 뿐이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던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말을 이상해 하는 사람인들 나와 대화하기에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은 이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행복 공작소가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파송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을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이 또 이 마게도니아 아가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사역자를 세워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우리 교회 좋은 사역자 왜 다른 데 보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귀한 사역자, 인류 사역자를 통해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 이분들을 다른 지역에 파송해서 그 지역 사람들 또한 잘 양육을 받게 하자. 이 생육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훌륭한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이 이방인 선교를 처음 시작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저는 꼽겠습니다. 이제 우리라도 누구라도 오늘 우리 교회를 떠올린다면 디아코니아 교회가 떠올려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헬라우리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봉사다, 섬긴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힐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서로 섬겨라. 가장 작은 자에게 섬긴 것이 바로 나에게 섬긴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시고 되뇌이는 섬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리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슴 떨리는 삶을 살며 소위 우리들의 어버이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자리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귀한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죽이고 우리 주변을 높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